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은 구원의 확신이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시중에서 많이 들으신 얘기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구원 얻은 걸 확인하는 그런 1차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초점이 모아져 있지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어떻게 실패되지 않는 최종적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의 확신은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걸로 내가 신앙생활해갖고 되겠는가 이래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이 꼴을 가지고도 천국에 가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네가 언제 어떤 모습일 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상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아무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왜 그것이 이제 와서 취소되겠는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의 의지로 시작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 한 그 구원이 왜 취소되겠는가?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끝절까지 이르는 내용은 조금 돌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담의 원죄와 그로 말미암는 인간에게 이런 사망을 얘기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담이 어떻게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건 이런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이 다루고 있는 구원의 확신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의 계획과 의지와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시고야 말 것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증거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5장 10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으니 사르심을 인하여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근데 이 표현은 불행히도 원문과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맞습니다만은 이 표현법이 내용은 좀 다르습니다. 표현법이 똑같은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표현법만 둘을 비교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사망이 범죄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 것 같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리로다. 이 대귀죠. 사망이 어떻게 인간에게 왕노로 됐냐면 한 사람의 범죄를 틈타서입니다. 그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로 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어떻게 왕노로 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로 가시면 아까 지금 17절하고 10절이 표현법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맞습니다만 하반절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원문에 맞습니다. 10절을 그냥 읽으시면 우리말 번역대로 읽으시면 마치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최종적인 자리까지 갈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그것 자체에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건 뭐였느냐 하면 그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다음에 이 구원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놓았다고 얘기하는 구원의 최종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차원은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우리가 실패하려면 예수님이 실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으면 우리도 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언제나 얘기하는 바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운명적으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셨기에 우리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편을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 편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설명들이죠. 31절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측면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신다. 내가 가장 못났을 때 내 편을 드시기 시작했다. 이제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으니까 더욱 내 편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 선고가 있습니다. 무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법정적인 선언이 있어요. 우리를 무죄라고 석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말하자면 양자 되는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이라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도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든든한 관계라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후사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속에 우리를 심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운명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라는 측면만이 아니고 훨씬 넓게 궁극적인 우리의 지위, 우리의 운명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실패하려면 예수님이 실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뒤집어서 얘기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때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느냐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아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인간들은 아담 안에 있었던 인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일, 우리의 인류의 선조인 아담에게 있었던 일과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아담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해서 사망이 인류에게 침입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신분을 물려받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인류가 죄인이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류가 예외 없이 죽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은 인간들 위해 왕노릇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합니다. 근데 이 사망은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우리의 범법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분적 죄인인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합니다. 죄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금지 조항이 있어야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이걸 범하지 말라라는 어떤 한계와 어떤 요구 조건이 있어야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범죄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야 등장을 하느냐? 모세가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전에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범법적 행위 이전에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었을 때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를 열매 맺고 있지 않을 때도 사과나무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과를 열매 맺고 있을 땐 사과나무고 열매를 맺지 않냐면 감나무고, 그런 사과나무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범법한 사실이 없이도 죽는 것을 보면 압니다. 좀 더 직접적인 예는 애들이 죽는 것을 보면 압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을 틈이 없는 시간에 죽는 어린애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죽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범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 최소한 인간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신자라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14절에서 아담을 지금 등장시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을 14절 끝에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럽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중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척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아담은 범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두 분 중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통점이 있고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가만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아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만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지막 아담이라 혹은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평론합니다. 예수님이 맡은 어떤 역할 중에 첫사람 아담이 맡은 역할과 당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다시 로마서 5장으로 오셔서 이제 그 공통된 하나의 역할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대표권입니다. 대표권.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권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아담을 어떤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한 사람. 모두가 각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자 그 후손은 몽땅 죄인이 됐어요. 왜?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15절로 갑시다. 이 대표권을 어떻게 적용시키나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첫째 사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오실자의 표상으로서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담이 가졌던 어떤 특징과 공통되는 것, 인류의 대표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미친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에게서 얻어진 승리가 그의 후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 하는 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제 풀려나올 것입니다. 그 대표권을 이제 우리 한번 조금 더 폭넓게 살펴봅시다.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평균 900세 이상을 삽니다. 예를 들면 아담 같으면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년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5장을 읽고 나면 매우 부러워해요. 지금은 그 10분의 1도 잘 못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야, 900살이나 살았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의 기록의 목적은 죽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공통점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예요.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한 약속대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과 그의 후손은 아담 자손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 족보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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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1장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화를 내는 대목이 나오죠. 마음 잡고 신앙생활하려고 신약 성경을 열었더니 맨 애만 나타 말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문이 혼용된 성경을 갖고 계시면 그 세계라는 계자가 경계 계자가 아니라 이을 계자인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뜻입니다. 아까 누구 족보였습니까? 아담 자손의 족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는 몇 살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는 족보이기 때문에. 낳고 낳는 날만 있지 죽는 날은 없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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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물론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죽음과 사망과 생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래서 죽음의 족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 있었던 대표권, 누구 때문에 죽고 죽고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이 죄를 지었든 말았든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는 그 개인이 어쨌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요. 그의 후손이 되면 그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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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가 낳고 낳고입니다. 이것이 이 두 족보의 커다란 차이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대표자냐입니다.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 그 대표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했느냐입니다. 좀 더 이제 둘을 엮어서 해봅시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우리의 대표자로 있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사람이요. 첫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실패한 인류의 족보를 고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는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대표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런 대표권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속원리, 대표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침이 일어납니까? 어떤 날은 그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신령해졌다가 어떤 날은 그저 소금 맞은 지렁이같이 완전히 꼬부랑탕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과 기대와 신앙이 여러분 감정에 가서 붙어있다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끊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끊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아담 자손의 족보를 끊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태 것은 사람이라 그러면 다 누구 후손이에요? 사람이면 예외 없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족보의 맨 끝에서 죽으셨어요. 옛날에 이런 소설 보셨어요? 모히칸족의 최후. 이런 중요한 책들을 안 본 신자가 많아요. 그 미국의 인디안 중에 모히칸족이라는 인디안이 있는데 그 백인들하고 전쟁이 이제 씨가 마르고 아버지하고 아들 추장 부자만 딱 남았는데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를 낳긴 글렀어요. 이제 아들 하나 믿고 있는데 아들이 그만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남았어요. 그 모히칸족이 다 없어진 건 아닌데 더 이상 씨를 퍼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히칸족의 최후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후손의 모든 인류의 족보의 끝에 오셔서 마지막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사람. 돌아가셔버렸어요. 애 안 낳고.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족보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없으니까 죄인도 없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신분이. 이제부터 그가 한 일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아담 족보가 남아있을 때는 사람이면 무조건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면 무조건 죄인이었는데 그 족보가 없어졌거든요. 이걸 구약의 상징으로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불러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종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죽어서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출애굽 그 여정을 보시면 이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홍해를 꼭 건너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북쪽, 지중해에 가깝게 올라가면 육로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쪽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있던 이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애굽의 종들이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다. 근데 이쪽 가나안 쪽에서 보면 홍해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그냥 육로로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넘어온 거니까 노예가 탈출을 한 것이 되는데 애굽 쪽에서 보면 노예들이 다 물에 가서 죽었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홍해에서 새 사람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네가 하는 것만큼 자기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이제 그들이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족보를 끊고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십니다. 근데 이 족보에 끼는 법과 아담의 족보에 끼는 법은 다릅니다. 아담의 족보에 끼는 법은 어쨌든 인간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내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법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그의 전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이리로 들어갑니다. 그는 아담의 족보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 군데 우리 생애 속에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1930년대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일본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한테 지지 않았고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어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속국이 된 부모를 갖고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도 그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에 태어나면 우리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본 사람을 일일이 만나서 때려 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대표 원리라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목사로서는 얼마나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는 이만하면 꽤 평균 이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걱정거리와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러다 어느 날 알았죠. 장씨 마누라를 얻은 것이 그 죄다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신앙적인 개안이요. 속 깊은 깨우침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한 몇몇 그 도움을 준 분들이 있는데 제일 큰 도움을 준 분이 같이 동역하는 이대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대원 목사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교회를 나오는 때가 허다하고 와서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넘치는 신앙인격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한숨을 쉬는 때가 있어서 어느 날 술 한 잔 사고 살살 물어봤더니 부인이 장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이건 우리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 탓 아니냐. 우리 마누라가 뭐 장씨를 갖고 싶어서 가졌겠어요. 장씨 아버지를 둔 탓에 장씨가 되어서 그 고약한 성품을 그래도 장영자나 무슨 장녹수나 무슨 장희빈 같이 안 노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신앙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은 박 씨에 대해서 또 원한이 많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대표권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취소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대표권 아래서 태어난 새 인종인 거예요. 그 전의 것과 달라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던?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후손, 그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씻으려고 노력해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대표권, 새로운 대표자로 말면 새 인생을 여는 겁니다. 새 인류를 열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초청되어 들어와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있고 늘 강조돼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입니다. 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신자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호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뭐 세탁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차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거룩하다 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가르쳐 신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어내거나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종이 잘못한 것은 죽고 사는 법에 걸리지만 자식이 잘못한 것은 부모가 죽고 사는 문제에다가 징계 회부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자녀도 때립니다. 죽어라 하고 때리죠. 정말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때리죠. 정죄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은 누구 때문에 왕노릇했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죄한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자가 아닙니다. 의를 이룬 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자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여기는 얼씬거릴 수가 없죠. 올 이유가 없죠. 여기는 생명과 영광과 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만이지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죽일까 말까를 생각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짓을 했어도 자식을 죽일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신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광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생명과 진리와 영광된 장소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그 안에 약속된 모든 것들과 그 약속이 어떻게 튼튼하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모자람과 세상의 위협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저 마음속에서 회충이 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이 끌어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쁨 위에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냉정한 사실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어리석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영광된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을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말씀을 따라 믿음 위에 서서 충성되게 우리의 인생을 신자답게 살아야 할 일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 못한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신자들이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속을 신자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지혜롭게 신자의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에 기쁨과 찬송 속에 서게 하시고 영광 중에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극복하고 신자다운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마음껏 이 흑암한 세상 속에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